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토요일만 되면 매주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하셔서 뭐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깨끗하게 주일을 준비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셋째 날 아침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셋째 날 아침에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셋째 날 아침에 너희들에게 강림할 것이니 내가 그날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날을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날 아침이 되기까지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나면 내가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내가 한 준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직장을 찾고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열심히 닦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무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날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지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18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연기가 자욱하고 진동이 있고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이 보이고 연기가 보이고 그냥 소리가 들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로 인해서, 그들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도 경험하고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아 하나님은 이렇다, 아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한계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때 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들어오지 못하게,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만들어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호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호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호등 지키는 게 참 불편합니다. 무단횡단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막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등을 만들어준 이유는 결국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어 두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태양이 없으면요 지구상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험함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함이라는 속성을 무시하다가 그리고 마음대로 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 그 벳세메스에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호기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무서워하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무지와 호기심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이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경제인은 경제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이 엉덩이에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이 엉덩이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눈은 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입이 엉덩이 옆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참 먹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눈이나 코나 입은 얼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보고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크리스찬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꾸준히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점점 잊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그 시간에 불편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가 점점 우리의 삶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한 번은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활짝 열고 거기 있는 콜라병을 들고 바로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그 콜라를 통째로 다 뱉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콜라병 안에 콜라가 아니라 간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라병에는요, 콜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마음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모세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아론을 이용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요, 모세가 중간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매일매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며 항상 중보자 되신 주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사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